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이틀 일정의 한국 방문을 위해 오늘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내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면담한 뒤 경상남도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한국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함께 현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문희상 국회의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한국 측 주요 인사들과 환담할 예정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어서 5분가량 추도사를 하고 직접 그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 선물할 계획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노 전 대통령과 8차례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당시 이라크 전쟁 한국군 파병과 미한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 굵직한 현안을 양국 간에 논의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2010년 발간한 회고록 결정의 순간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거론하면서 양국 관계 주요 현안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여준 지도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시 전 대통령은 오늘 서울 시내 숙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공개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대이란 압박 정책은 전쟁을 벌이려는 것이 아니라 예방 차원이라고 패트릭 셰너헨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밝혔습니다. 셰너헨 대행은 어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조지 덤퍼드 합창의장 등과 함께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이란 관련 비공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셰너헨 대행 등은 사우디아라비아 선박과 송유관을 겨냥한 최근의 테러 공격은 이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란 정부와 시아파 민병대 간의 수상한 통신도 포착됐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과 전략폭격기를 이란 인근에 전개하고 합동훈련까지 벌인 것은 이 같은 정황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전쟁을 벌일 의도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미 상무부는 세계 최대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인 중국의 하이크 비전을 기술 수출 제한 목록에 올리는 방안에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신문 뉴욕타임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하이크 비전 외에도 다화를 비롯한 중국의 5개 감시 장비 제조업체가 제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하이크 비전과 다화 모두 중국 선전 증시에 상장된 유력 기업들입니다. 이에 하이크 비전 측은 즉각 항의했습니다. 하이크 비전은 오늘 성명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기를 희망한다면서 우리는 상업회사일 뿐이고 본분을 지키고 있다고 현지 언론에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 팀 스트래포드 회장은 미국 정부의 거래 제한 조치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보복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어제 BBC 방송에 밝혔습니다. 앞서 미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들을 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공군이 알래스카 해안으로 접근하던 러시아군 폭격기와 전투기를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항공우주 방위사령부는 지난 20일 알래스카에서 200마일 떨어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려던 러시아군 폭격기와 전투기를 저지했다고 어제 트위터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사령부 측은 E-3 공중조기경보통제시스템을 통해 투폴레프 95 폭격기 4대와 수호이 35 전투기 2대를 인지했다고 밝히고 먼저 미 공군 F-22 전투기 2대가 폭격기 2대를 저지했고 나중에 출격한 F-22 2대가 나머지를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의 차단 기동에 막힌 러시아 전투기들은 미국 쪽으로 전혀 진입하지 못했다고 사령부는 설명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이란 자국에 접근하는 다른 나라 군용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서 영공 외곽에 설정하는 구역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난달 17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 결과에 항의하는 시위 도중 6명이 숨졌습니다. 아니스 바스웨덴 자카르타 주지사는 오늘 오전 9시까지 약 200명이 다쳐서 5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히고 이 가운데 6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야권 대선 후보였던 프라보워 수비안토 그린다라당 총재 지지자들은 어제 오후부터 수도 자카르타 시내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항의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한반도 외교 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총 10건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김성 북한 대사가 미국에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토 압류가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My country has neither recognized nor accepts sanction resolution.
미국 국무부는 압류 화물선에 대한 즉각 반환을 주장하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요구에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미 의회에서 발의된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대북 제재 강화에 초점을 맞춘 법안들이 집중 상정됐고 또 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은 초당적인 지지세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16대 의회가 개원한 지 약 6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상정된 법안과 결의안은 5월 21일 현재 총 1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회기 동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에도 대북 제재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제재 강화 법안이 2건, 재미 이상가족 상봉 촉구 법안과 주한미군 감축 제한 법안이 각각 1건, 미한일 유대와 미한동맹 지지 결의안이 상하원 각각 1건씩 총 4건, 나머지 2건은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과 북한 수용소 철폐 결의안입니다. 가장 강력한 제재 강화 조치를 담고 있는 법안은 상원의 오토원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으로 지난 6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5일 만에 초당적으로 상정됐습니다. 하노이 회담 직전 하원에서도 대통령의 독자적 대북 제재 완화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지세를 넓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링크 액트라고도 불리는 상원의 제재 강화 법안은 지난 회기에 이어 재상정된 것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금융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기존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해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법안을 주도 작성한 민주당의 크리스 벤홀런 상원의원은 지난 1월 VOA에 비핵화의 진전은 없고 경제제재 체제에 구멍은 많다며 제재 강화 법안 재상정 방침을 예고했었습니다.
You know, all the information suggests that we are not making a lot of progress.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만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며 특히 경제적 압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회기 유사 하원 법안인 오토원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을 상정했던 공화당의 앤디파 하원 의원도 최근 금융위 청문회에서 이 법안을 가까운 시일 내에 재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미중 경제안보 검토 법안에는 미 재무부가 중국의 유엔 대북 제재 이행 현황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의회 이런 움직임은 제재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현 시점에서 추가 제재는 원치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다소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몰수했을 당시 의원들은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The announcement today that the U.S. has seized a ship that was violating our sanctions, I think, is an appropriate application of maximum pressure. We have to continue to do more, and I'd like to see additional sanctions passed by the United States Congress.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북한 선박 몰수 조치에 대해 최대 압박의 적절한 적용이었다면서도 더 많은 것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 의회가 추가 제재를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든 의원이 지난 회기 대표 발의했던 대북 금수 조치를 골자로 하는 제재 강화 법안인 리드 액트도 곧 재상정 여부가 주목되는 법안입니다. 올 상반기 의회에서는 미한일 연대와 미한 동맹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결의안도 집중적으로 상정됐습니다.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상하원에서는 미한일 연대 지지 결의안이 각각 발의됐고 지난달 중순 상원은 이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올 들어 유일하게 의회를 최종 통과한 한반도 관련 안건입니다. 특히 이번 결의는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편 한일 갈등이 첨예화된 상황에서 나와 주목됐습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번 결의 통과 직후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오랜 갈등을 극복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The frictions are there over been a long period of time, but the objective is to get past those, to get to the.
한일 갈등은 오랜 기간 있었지만 양국은 주요 목표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이번 상원 결의 통과를 통해 강조됐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하노이 회담 이후 처음 열린 미한정상회담 개최 시점에 맞춰 상하원에서는 미한동맹 지지 결의안이 각각 발의됐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지지세를 넓히고 있는 안건은 하원의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입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코너웨이 하원 의원이 하노이 회담 직전 발의한 결의안으로 지지 의원 수가 꾸준히 늘어 현재 의원 55명의 초당적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직전 발의된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도 지지 의원 수가 19명에서 현재 30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의회 내 진보적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진보 코커스 소속 하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지지세를 넓혀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향배가 불투명합니다. 지난 3월 발의된 재미 이상가족 상봉 우선시 법안도 지지세를 꾸준히 넓혀 의원 16명의 지지를 확보했지만 뉴욕 등 한일 밀집 지역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역시 의회 내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자국 화물선에 대한 미국의 압류 조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하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낸 데 이어서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선박에 즉각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미국의 YG 어네스트 호 압류가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Until now, just here at the UN headquarters. UN General Assembly adopted so many resolutions denouncing unilateral.
김 대사는 21일 뉴욕 UN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조치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UN 헌장과 2004년 채택된 국가와 국가 재산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UN 협약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독자 제재와 치외법권적 사법 조치는 국가의 법적 평등성과 국가 주권에 대한 존중, 다른 나라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배격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My country has neither recognized nor accepts sanction resolution of the U.S. Security Council. We will sharply watch every move of the United States.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인정한 적도 수용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김 대사는 YG 어네스트 호 압류가 극단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자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의 정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미국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미국의 반응을 지켜볼 것이라며 모든 것은 미국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사는 이번 사건이 미북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오토 원비어 가족의 사과할 계획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4일 담화에서 미국 정부의 YG 어네스트 호 압류가 불법 무도한 강탈 행위라며 즉각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17일에는 미국의 압류 조치를 주권 침해로 비난한 서한을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며 유엔 사무총장이 긴급 조치를 취해 유엔의 공정성을 증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김성 대사의 기자회견 이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 문제는 유엔 사무총장이 아닌 안보리가 다룰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We've received the letter. We're taking a look at it. The issue of sanctions The implementation of the sanctions, the interpretation of sanctions is really a matter for the Security Council to decide and to discuss.
두자렉 대변인은 서한을 접수했고 검토하고 있다며 제재의 이행과 해석은 안보리가 결정하고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검찰은 지난 9일 북한 선박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돼 국제 제재를 위반한 북한 화물선 YG 어네스트호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G 어네스트호와 관련 회사, 개인 등이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몰수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미국은 YG 어네스트호를 최근 압류해 미국령 3호화로 예인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압류 화물선을 즉각 반환하라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요구에 대해서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과의 외교에는 열려있다는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 대로 국제적 대북 제재는 유지될 것이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이행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즉각 반환하라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이날 요구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김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의 와이즈 어네스트호 압류를 비난하면서 미국은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말한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목표와 관련해 추가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 협상에 열려있다고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미국의 선박 압류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유엔 협약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의만 됐을 뿐 비준 요건 미달로 발효되지 못한 조약을 미국의 국제법 위반 근거로 주장한 셈입니다. 오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21일 유엔 본부에서 미국의 와이즈 어네스트호 몰수 조치는 국가와 국유재산 관할권 면제에 대한 유엔 협약 위반이라고 밝혔으나 이 조약은 현재 아무 효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리 가네코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21일 김 대사가 말한 유엔 협약이 실제 효력이 있느냐는 VOA 질의에 해당 조약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협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30개국의 서명과 비준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서명국은 28개국, 비준국은 22개국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유엔 공식 자료를 모아놓은 전자기록 보관소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김성 대사가 언급한 유엔 협약은 2004년 발의만 됐을 뿐 아직 정식 발효된 적이 없다는 뜻으로 아직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유엔 조약을 근거로 들어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기자들 앞에서 주장한 셈입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04년 채택된 국가 소유물 관할권 면제에 관한 유엔 협약에 따르면 주권 국가의 소유물은 타국의 국가법에 적용받지 않는다면서 국제관계에서 모든 나라가 지켜야 하는 중요한 국제공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면서 2004년 유엔 총회가 채택했다는 이 협약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VOA 뉴스 오종수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미 법무부의 와이즈 어네스트호 몰수를 미국 국내법과 유엔 결의안 양쪽 모두의 탄탄한 근거에 기초한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제네바 협약 등 국제 협의를 어겨온 북한이 미국의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 활동한 닐 와츠 씨는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행적이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며 미국이 유엔 결의에 근거해 올바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If a member state finds the North Korean assets or vessels violating the resolutions and carrying out prohibited activities.
유엔 결의안 2397호는 회원국이 북한 자산이나 선박의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몰수 또는 압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8년 4월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최초로 출항 금지시킨 인도네시아 당국이나 이번에 몰수한 미국은 탄탄한 국제법적 근거에 기초해 행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또 김성 대사가 21일 유엔에서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서는 흥미로운 광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수많은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와이즈 어네스트 홀을 운용해온 북한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is on shaky grounds because they violated Geneva Convention by using their embassy and diplomats to facilitate these transactions.
북한은 자국 대사관과 외교관을 불법 거래에 동원해 제네바 협약을 위반했으며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도 위반한 만큼 김 대사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한 정치적 엄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법상으로도 와이즈 어네스트 호 몰수는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제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 법무부 산하 뉴욕 남부지방 검찰이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해 자산 몰수 영장을 발부한 시점이 2018년 7월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때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직후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전례 없이 좋아진 시점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뉴욕 남부지검이 수개월 전부터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추적해왔으며 더 이상 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 상관없이 법률에 근거한 독자 수사를 펼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we've had in these past several months is, regardless of Singapore, the U.S. attorney sees a crime and they're moving to forfeit property.
독립성을 보장받은 미 연방 검사가 위법 행위를 추적해 자산을 몰수한 만큼 미북 정상회담 등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것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또 뉴욕 남부지검이 증거와 법리적 근거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움직였을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Right, a civil forfeiture action is a civil case based on proof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that property, the defendant is the property.
민사상 압류 조치는 피고가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수많은 증거의 기초에 진행되는데 이번 사건에서 고발 대상인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명백한 불법 행위, 즉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압류하면서 공개한 소장에서 선박 관련 회사, 개인 등이 미국의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과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모두 위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선임 경제 자문관 역시 유엔 결의안을 무시해온 북한이 유엔에서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When North Korea joined the UN, it agreed to respect the international law, and part of that is including respecting the dec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북한은 유엔에 가입한 시점부터 국제법을 준수하기로 약속했고 유엔 안보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도 그 일부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지금도 국제법을 어기고 있는 나라는 북한이라고 뉴콤 전 자문관은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미국의 압류 조치가 미북 비핵화 협상의 또 다른 악재로 떠올랐습니다. 북한은 미국 반응에 따라서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와이즈 어네스트 호 압류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상당히 다각도이고요. 또 강합니다.
예, 북한은 이 선박에 대한 미 법무부의 압류 발표가 나온 지 닷새 뒤인 지난 1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미국의 조치를 불법 무도한 강탈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이어 17일에는 김성 유엔 대사가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서 안보리 차원의 긴급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네.
김 대사는 어제 유엔 본부 기자회견에서는 미국의 조치를 극단적인 대북 정책의 산물이자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시작으로 지난 일주일 사이에 세 차례나 대응을 했습니다. 이례적이죠?
예. 와이즈 어네스트 호 압류는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에 대해서 미국이 행동에 나선 첫 번째 사례입니다.
네네.
불법적인 선박 환적 등을 통해서 외화 거래와 원유 등 전략 물자 조달이 시급한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이후 처음으로 외무성 대변인 담화 형식으로 미국을 비난한 건 이런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이후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과 유엔 대사의 기자회견까지 일주일 새 세 건의 대응에 나선 건 이례적입니다. 무엇보다 대미 비난과 압박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악재가 더해진 겁니다.
예, 북한의 태도를 밀어볼 때 분명 그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압류 조치를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대한 부정이자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차후 움직임을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예상하십니까?
예, 최근에 두 차례 감행한 발사체 발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력 시위의 강도를 높여서 단거리 미사일이 아닌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모습을 보면요, 북한이 이런 강한 반발에도 상당히 절제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사태가 비핵화 협상 재개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는 겁니다. 미국은 그러면서도 유엔 결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화 재개를 바라지만 불법 환적 등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는 규정에 따라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그 방코 델타 아시아 사태와 비슷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방코 델타 아시아 사태는 지난 2005년 북핵 6자 회담에서 9.19 합의가 이뤄진 직후에 미 재무부가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로써 이 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금 2,700만 달러가 동결된 조치입니다.
네네.
그러자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9.19 합의 이행은 물론 6자회담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네.
결국 1년여 뒤에 미국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북한이 당시에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와이즈 어니스토호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대화를 일절 거부하고 이로써 현재 미북 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자, 미국과 북한 모두 지금 단계에서 그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려는 의도는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대응이 제재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는 선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이미 교착 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의 재개는 더욱 멀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협상 재개를 위해서 북한을 달래려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중국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한 미국의 전직 고위 외교당국자들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원하면서도 정권교체에는 거부감을 갖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핵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부추길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영내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스테이플턴 로이 전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지적했습니다.
China's interests in North Korea are not identical to ours. It does share the goal of denuclearization because it sees clearly the proliferation risks.
로이 전 대사는 20일 워싱턴의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핵 확산 위험 때문에 중국은 이해관계가 다른 미국과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윈스턴 로드 전 중국 주재 미국 대사도 영내 핵 확산 우려를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China does not want North Korea to have nuclear weapons on their border or encourage other countries to get nuclear weapons.
중국은 국경을 접한 북한이 핵무기를 갖거나 다른 나라들의 핵 보유를 부추기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로드 전 대사는 그러나 중국의 우선순위는 핵무기보다 안정이라며 중국이 북한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건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they're also worried about stability and they don't want regime change, so they put that above nuclear weapons.
로이 대사는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부족하다면서 중국이 미국과 상의하지 않은 채 체제 전복이나 군사 개입 등을 통해 멕시코 정권을 교체하려는 상황을 상상해보라고 반문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 요인이며 전략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선 미국과의 견해 일치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고 그들과 협조해야 한다고 로이 전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Imagine a situation where China has decided it wants to bring about regime change in Mexico and pursues a policy of not consulting the United States on the implications.
로드 대사도 중국의 정당한 안보 우려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그들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미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면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는 만큼 미국과 중국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 속에서 안정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과 최대한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로드 전 대사는 중국이 북한 문제를 미국과의 무역 전쟁과 분리해서 다룰 것이라며 중국은 핵무기 문제 등 국경 안정 문제 등 자국의 이해에 따른 자체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한국의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비핵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로 경제난이 심화되면 북핵 협상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윤영관 전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22일 북한 경제가 더 이상 계획경제, 폐쇄경제가 아니라 시장경제, 개방경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가계소득의 평균 80%를 시장활동에서 거두어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2015년 무역의존도, 무역을 GDP로 나눈 그 비율이 48%에 근접하여 세계 평균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의 해법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김 위원장의 국내 통치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화폐개혁을 통해 시장 세력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다가 완전히 실패한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부친과는 달리 시장 세력을 억압하지 않고 반대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주민들의 경제적 기대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고 그들의 속마음에는 오로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윤 전 장관은 북한이 이처럼 무역이 없이는 경제가 지탱하기 어려운 개방 경제가 됐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압박, 특히 경제 제재에 과거보다 훨씬 더 취약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제재 수준이 2, 3년만 지속된다면 북한이 외화 부족으로 경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바로 이 같은 이유로 북한이 과거 어느 때보다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국내 통치의 정통성 확립 차원에서 경제 발전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제재 해제가 필수적이고요.
윤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 발전을 돕겠다고 밝힌 미국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은 2016년 이후 강화된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경제난 심각성과 내구성 정도는 향후 남북관계와 국회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 전 차관은 북한이 최근 내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자립경제와 자력갱생 구호들이 김 위원장이 미북 대화의 시안이라고 밝힌 올해 말 이후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두 차례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와 북핵 협상,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칫 한반도 상황이 2018년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홍 전 차관은 북한이 단거리에서 중거리, 장거리 순으로 도발을 높여가고 대남 고강도 위협 훈련 체계와 서해상 도발 등을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통일연구원의 김석진 연구위원은 지속적으로 강화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제재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처럼 보인 것은 북한이 보유 중인 외화 지출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상품 수입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보유한 외화가 바닥을 드러내면 제재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그 시간이 그리 오래 남아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외화 지출 감소와 이에 따른 상품 수입 감소로 내부 경제 활동의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투자와 건설 사업 부진으로 장기적 성장의 잠재력이 훼손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하지만 북한의 1990년대식의 대기근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과거에 비해 식량과 식품의 자급 능력이 크게 향상된 상태라는 겁니다. 아울러 주식용 곡물과 부식용 농축수산물의 생산도 크게 증가했고 식량과 식품의 시장 유통망도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따라서 제재가 장기화되더라도 제2의 고난의 행군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고 패트릭 셰너헨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위한 합의안을 새로 의회에 공개했지만 별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또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호프 힉스 전 백악관 공보국장 그리고 돈 맥겐 전 백악관 법률고문의 비서실장을 지낸 애니 도널드슨 씨에게 소환장을 발부해서 다음 달 청문회에 나오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첫 소식 긴장이 높아가고 있는 미국과 이란 간의 상황을 좀 볼까요? 미국 의회도 지금 상황을 주목하고 있는데 회의가 열렸네요.
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 또 패트릭 샤나헨 국방장관 대행 등이 21일 오후 미 연방의회에 출석해서 최근에 이란 사태에 관해 비공개 보고를 했습니다.
네네.
이번 브리핑은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한 이란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네, 좀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까?
이 회의가 말씀드린 대로 비공개였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패트릭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과 폼페오 장관 등은 의회 보고를 전후로 기자들 또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장관 대행의 발언부터 볼까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이 이날 의회 보고서에 앞서서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요. 이란의 위협이 여전히 높은 시기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방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란이 오판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긴장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최근 중동 지역으로 미국의 항모전단이 갖고 폭격기 전대가 배치돼서 긴장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고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셰너헨 대행은 의회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에게요. 미군 병력은 전쟁 억지를 위한 것으로 현재 많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동 지역에 가 있지만 이란하고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예.
비공개 브리핑이 끝난 후에 미국 행정부의 목적은 이란의 오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상황이 고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 폼페오 국무장관도 의회에서 브리핑을 했습니까?
네, 폼페오 장관이요. 의원들에게 이 최근 이란의 상황에 대한 미국 정보당국의 정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요. 이란과 직접 대화를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많다면서 그에 대해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의회 보고에 앞서서 미국 언론과도 인터뷰를 했네요.
네, 이날 오전에 보수 성향의 라디오 방송 진행자인 휴 휴잇과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최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유조선 공격 등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서 이란이 이들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폼페오 장관은 미국 정부가 아직 최종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란의 나쁜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행정부 관리들의 보고를 받았는데 미국 의회 의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란의 위협에 대한 정보가 왜곡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정부의 대응이 긴장의 악순환을 불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정부가 어떤 군사적 행동을 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구하기보다는 대통령의 무력 사용권에 의존하려 한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테러 세력에 대해 대통령에게 적절한 모든 수단을 쓸 권한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반면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은요, 정부의 대응이 이란의 위협에 강력한 억지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란 쪽에서는 어떻게 새로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요. 미국이 매우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이 21일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경제 제재나 조롱만으로는 이란의 종말을 보진 못할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란을 상대로 한 긴장이 고조된 행위가 있을 경우에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지금의 상황을 이란 주변 국가들은 더 긴장하면서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라크 정부가요, 이란과 미국의 대표단을 보내서 최근에 위기 사태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라고 아들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가 21일 밝혔습니다.
네.
이라크 정부와 의회는 이란과 가까운 정파 정치인이 많은 데다가 지리적으로도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는 또 현재 미군 5천여 명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새로운 브렉시트 방안을 내놨군요.
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21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이행을 위한 브렉시트 합의안, 정식 명칭 탈퇴 협정 법안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날 의원들에게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내놓은 게 이번이 네 번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메이 총리가 지난 1월에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이 합의한 그 브렉시트 합의안을 하원 승인 표결에 붙였는데요.
네.
찬성 202, 반대 432, 뭐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그랬죠.
이후 수정을 두 번 거쳐서 두 번 더 투표를 했지만 또 모두 다 부결됐습니다. 때문에 이번은 메이 총리의 네 번째 승부이자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자, 메이 총리가 내놓은 브렉시트 합의안 내용 어떤 것들이 담겨 있습니까?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요, 브렉시트에 대한 찬반 여부를 영국 국민들에게 다시 묻는 제2의 국민투표 가능성을 담은 겁니다.
예.
메이 총리가 그동안 제2의 국민투표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합의안에는 제2 국민투표 실시 여부를 하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단 제2 국민투표는 이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이 통과되는 걸 전제로 하는데요. 메이 총리는 자신도 타협을 했으니 의원들도 타협해달라면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네, 그동안 가장 진통을 겪은 쟁점 중에 하나가 이른바 백스톱 조항인데요.
예.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계속 남는 아일랜드 간의 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이 백스톱,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느슨한 국경 감시 등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네네.
새 합의안에는 2020년 말까지 대안을 찾기 위한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품목에 대한 일시적 관세 동맹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 의원들은 이 새 합의안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집권당과 야당 모두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당인 보수당, 특히 브렉시트 강경파들은 이 두 번째 국민투표나 관세 동맹 잔류의 수단이 될 합의안을 지지할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네.
일부 의원들은 하원에서 또다시 굴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메이 총리가 살만한 게 낫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네.
또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는요, 오래된 나쁜 합의의 재포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이번 합의안 표결도 난관이 예상되네요. 언제 표결에 붙여집니까?
네, 100쪽에 이르는 정식 법안은 이번 주 중 공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메이 총리는 6월 첫 주에 이를 의회에 상정해서 표결에 붙일 예정인데요. 만일 이때 합의안이 가결되면 영국은 유럽연합과 합의한 대로 오는 10월 31일 이전에 유럽연합을 탈퇴할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또다시 부결되면 영국은 혼란은 더없이 커질 전망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하원 법사위가 요즘 계속해서 언론에 등장하죠. 21일 그 법사위원회가 다시 소환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하원 법사위는 호프 힉스 전 백악관 공보국장 그리고 돈 맥겐 전 백악관 법률 고문 비서실장을 지낸 애니 도널드슨 씨에게 소환장을 발부해서 다음 달 법사위가 여는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법사위가 이 두 사람을 소환한 이유가 뭐죠?
법사위가 하원 법사위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제널드 네들러 법사위원장은 이 소환장에서 두 사람에게 청문회에 나오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이라면은 수사 기관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방해했다는 의혹입니다.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 법률 고문이죠. 돈 맥겐 씨가 요즘 그 사법 이 법사위 조사에서 확실히 핵심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맥겐 전 고문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진술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뮬러 특검을 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 이걸 사법 방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맥겐 전 고문의 청문회 출석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맥겐 전 고문은 소환을 거부하고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백악관이 그 맥겐 전 고문의 청문회 증언을 막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연방 법무부가 권고한 것에 근거해서 맥겐 전 고문에게 청문회에서 증언할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는데요. 맥겐 전 고문이 이에 따라서 법사위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법무부가 맥겐 전 고문이 법사위 소환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그 권고했던 근거가 또 눈길을 끌더라고요.
네, 법무부는요, 대통령 고위 보좌관에게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하라는 건 대통령에게 증언하라는 것과 똑같다고 규정했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이 이걸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고위 보좌관도 그럴 권리가 있다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네. 자, 백악관이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몇몇 그 트럼프 대통령 관련 조사에 이렇게 협력을 좀 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환장을 발부해서 증언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런 요구들을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 언론 보도를 보니까 계속 이런 소식이 나오던데요. 21일 몇몇 민주당 의원이 정말 그 탄핵 절차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텍사스의 호아킨 카스트로 연방 하원의원 그리고 콜로라도의 다이애나 디게트 하원의원 등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이 카스트로 의원은 트위터에 정치적으로 위험이 있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라에 너무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드게트 의원도 트위터에 특검 수사 결과와 백악관이 의회 조사를 방해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탄핵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탄핵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섣불리 탄핵을 추진하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결집해서 내년에 치를 대통령 선거에 불리하다는 겁니다. 또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돼도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된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현재 진행되는 의회 조사 결과를 보고 차근차근 움직이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당안에서는 대통령 탄핵 추진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지도부는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펠로시 의장은 22일 하원 법사위원회와 정부 개혁 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방안이 나올지 눈길을 끕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중강 강계 지역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고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30도, 남포도 아침에는 14도, 낮에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은 27도, 중강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는 30도, 강계도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기온 30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3도, 낮 최고 25도, 개성 아침 최저 12도, 낮에는 27도, 사리원 아침에는 11도, 낮 기온은 3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1도, 낮 최고 31도까지 오릅니다. 해산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26도, 원산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은 30도, 청진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19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에는 10도, 낮에는 20도, 삼지연 지역은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고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5월 22일 수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BOA 세계뉴스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새로운 화학무기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모건 오타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 시리아군이 지난 19일 지하드반군 거점인 이들립주 공격 과정에서 화학무기를 쓴 징후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계속 사용한다면 미국과 동맹 국가들은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4월 내전 중인 시리아 동구타 일대에서 독가스 의심 공격으로 40여 명이 숨진 직후 미군 주도 아래 영국과 프랑스 등 3개국 연합군이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화학무기 목표물을 공격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4월에는 칸시에이쿤에서 화학무기 살포로 80여 명이 숨진 가운데 미군이 시리아 공군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시리아 정부군이 세 번째 화학무기 사용을 감행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군사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지난해 9월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이틀 일정의 한국 방문을 위해 오늘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내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면담한 뒤 경상남도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한국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함께 현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문희상 국회의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한국 측 주요 인사들과 환담할 예정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어서 5분가량 추도사를 하고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 초상화를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 선물할 계획입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8차례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당시 이라크 전쟁 한국군 파병과 미한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 굵직한 현안을 양국 간에 논의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2010년 발간한 회고록 결정의 순간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거론하면서 양국 관계 주요 현안에서 노 전 대통령이 보여준 지도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시 전 대통령은 오늘 서울 시내 숙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공개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대이란 압박 정책은 전쟁을 벌이려는 것이 아니라 예방 차원이라고 패트릭 셰너헨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밝혔습니다. 셰너헨 대행은 어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 등과 함께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이란 관련 비공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셰너헨 대행 등은 사우디아라비아 선박과 송유관을 겨냥한 최근의 테러 공격은 이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이란 당국과 시아파 민병대 간의 수상한 통신도 포착됐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과 전략폭격기를 이란 인근에 전개하고 합동훈련까지 벌인 것은 이 같은 정황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전쟁을 벌일 의도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미 상무부는 세계 최대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인 중국의 하이크비전을 기술 수출 제한 목록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신문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하이크비전 외에 다화를 비롯한 중국의 5개 감시 장비 제조업체가 제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하이크비전과 다화는 모두 중국 선전 증시에 상장된 유력 기업들입니다. 하이크비전 측은 즉각 항의했습니다. 오늘 성명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우리는 상업회사일 뿐이고 본분을 지키고 있다고 현지 언론에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 팀 스트레포드 회장은 미국 정부의 거래 제한 조치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보복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어제 언론에 밝혔습니다. 미 공군이 알래스카 해안으로 접근하던 러시아군 폭격기와 전투기들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지난 20일 알래스카에서 200마일 떨어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려던 러시아군 폭격기와 전투기들을 저지했다고 어제 트위터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사령부 측은 E-3 공중조기 경보 통제 시스템을 통해 투폴레프 95 폭격기 4대와 수호의 35 전투기 2대를 인지했다고 밝히고 먼저 미 공군 F-22 전투기 2대가 폭격기 2대를 저지하고 나중에 출격한 F-22 2대가 나머지를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마감 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